바람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아직? 창이 떴습니다. 음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없사 창이 떴습니다. 바람님,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440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네.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열풍이 가라앉고 다시 이제 조회수가 정상화되는 중에 있어요. 박신타마니님, 서티보님, 그레스방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은 총선 총평 이길 만큼 이겼다. 조회수가 2200회. 네, 총선 승리를 만끽하고 우리가 이긴 건 사실이니까 거품이 좀 꺼졌어요. 최근에 딱 분위기를 딱 보니까 김어준이 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사람이라면 김어준은 한 번도 200석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낫겠죠. 낫겠는데. 김어준 주장에 의하면 지난번에 이 제일 많이 속은 게 옛날에 그 오세훈하고 한명숙이 서울시장 경쟁에 붙었을 때 오세훈이 20% 이긴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 사람이 투표를 안 갔어요. 20% 지는데 왜 투표를 가냐. 근데 결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명숙이 거의 따라잡은 거예요. 거의 내가 투표를 갔으면 이겼을 뻔했네. 여론조사 함정에 속았다.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여론조사로 사기쳐가지고 한명숙이 서울시장이 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김어준이 확 꼭지가 돌아가지고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모든 언론이 다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안 진 거야. 지긴 졌지만 이번에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PK에서는 결국 그쪽 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우리 쪽 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밴더웨건 효과라는 거죠. 근데 밴더웨건 효과가 충청도에서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PK에서는 저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권자라고 딱 치고 중도파단 말이에요. 민주당 찍어줄까? 국민당 찍어줄까? 아, 민주당 찍어야지. 나 민주당 찍을 거야. 국민당 너 나한테 전화해봐. 나한테 알람거리라고. 내가 민주당 찍을 건데 왜 내한테 인사가 없냐? 아, 내가 민주당 찍는다니까. 빨리빨리 나한테 전화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중도파 PK 유권자가 민주당 찍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국힘당 찍으면 100% 당선돼. 그걸 알아. 그냥 무소속이 안 나왔거든. 민주당이 되려면 무소속이 나와야 돼요. 무소속이 국힘당 표를 한 20% 잘라먹어야 돼. 그럼 공천 파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또 뭐 진박 공천 어쩌고 막 한동훈이 내 자리 뺏어갔다. 그러고 검사를 꽂았네. 근데 이번에 방탄 김건희 방탄하느라고 한동훈이 기득권 공천을 해서 공천혁명을 안 했어요. 내가 공천권만 가지면 검사 10자리, 20자리 꽂아낼 거야. 이러다 안 꽂아낸 거예요. 그래서 PK에서 생각만큼 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한명숙도 그렇잖아. 한명숙도 20%나 진다 해서 투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부산도 똑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중도 유권자들이 나 민주당 찍을 거야. 찍는다고. 그래도 너희들 가만히 있냐. 빨리 나한테 아부해. 빨리 아부하라고. 이거라고.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는다고 말하는 것은 국힘당을 떠보기 위한 이래도 너희들 나한테 알랑방구 안 낄 거냐. 빨리 나한테 아첨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 심리 알잖아.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알잖아. PK 그 양반들 국힘당한테 인사받으려고 일부러 난 민주당 찍을 거야. 내 이번에는 민주당이야. 그리고 실제로는 투표장에 가면 그래도 미운쟁이 고운쟁이고 국힘당 찍어야지 이런다고. 네. 박신타마님, 서티버님, 그레이스방님, 우선님, 하리피펜님, 박미희님, 난나님, 박명희님, 안현주님 반갑습니다. 현재 36명이 시청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다 알았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쉽게 안 넘어가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간에 바람이 분다고 이제 확 안 넘어가요. 한명숙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질 것 같은데, 20% 질 것 같은데 사실은 1% 차이였다. 이번에도 PK에서 1% 차이로 다 밀린 거죠. PK에서 민주당 표가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근데 저쪽이 조금 더 이겼을 뿐이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할까? 답이 안 보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 현상. 이솝 우화, 여우와 심포도. 여우가 포도를 딱 먹어보니까 다 아니고 팔이 안 닿아. 여우가 쇼팔이라는 거죠. 포도에 팔이 안 닿으니까 아, 저 포도는 심포도다. 지금 국힘당 애들이 뭐 신율인지 김경률인지 심평인지 진중권이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여우와 심포도요. 뭐냐면 국힘당이 이기는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결국 지역선거였다. 결국 호남 플러스 충청 그리고 영남 플러스 강원 지역선거예요. 이거 다 알잖아. 이게 선거판이라는 거예요. 선거판. 선거는 판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판이라는 거죠. 기본판은 이념이 아니라 지역이다. 이거는 노태우 때부터 나온 얘기야. 노태우 때부터 우리나라 선거의 기본판은 좌파 우파 이념이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이었다고. 왜 이거 다 알면서 모른 척해. 다 알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거 모르면 초딩이지. 우리 다 알잖아. 그리고 기본판 다음에 뭐냐면 구도. 구도가 중요하다. 구도가 뭐냐. 신율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도는 이재명 대 한동훈이다. 근데 그게 총선인데 지금 대선이라고 그러냐. 지금 총선이라고. 총선에 무슨 이재명과 한동훈이 나와. 이념도 구도가 아니고 정권 심판이 구도예요. 총선은 당연히 정권 심판이다. 정권이 잘했으면 표를 주고 잘못했으면 표가 안 나오고 그러면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인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냐. 그걸 이야기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개소리 하는 게 선거는 기본판이 중요해. 기본판은 이데올로기야. 이념이야.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보수 이념이 진보 이념보다 많아. 그러므로 보수가 이길 거야.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답이 없는 놈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기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진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진실이 뭐냐? 6070 경상도 노인들한테 맥살이 잡혀가지고 엄쪽달싹 못하게 재활을 물리고 곧비가 채워지고 개 목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그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아. 우리는 6070 경상도 영감 때문에 모든 선거에 다 지게 생겼다. 요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기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 찾으면 즉시 진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율이나 뭐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이나 심평이나 이런 또라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기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네, 안현주님, HWA님, 프렌즈비님 반갑습니다. 현재 54명 시청 중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윤석열의 총선 반성. 이번에 윤석열이 뭐 반성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윤석열의 말의 진실, 윤석열이 오늘 발표한 그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의 진실, 그것은 내가 언제부터 국힘당이냐? 원래 대통령은 중립이에요. 원래 대통령은 국힘당이 아니야.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고 여당도 야당도 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야기는 뭐냐면 여당이 인기 없어서 진 거지. 지금 대선했냐 총선했지. 내가 선거했냐. 니들이 했잖아. 니들이 총선해놓고 왜 나한테 불만이냐. 난 국힘당 아니야. 나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은 중립이야. 대통령한테 넘기지 마. 총선은 너희들 몫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 얘기예요. 니들이 잘났으면 왜 한동훈을 데려가냐고. 너희들이 잘났으면 홍준표로 선거를 지휘하든가 김무성이 하든가 유성민이 하든가 왜 외부 인물인 한동훈을 데려가냐고. 아쉬우니까 그랬잖아. 니들이 아쉬워놓고 뭘 딴소리 하냐고. 이게 따고 몇 짱이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오늘 그 국무회의 발언은 국힘당에 대해 애정이 없다. 이걸 들킨 거예요. 니들이 날 필요로 해서 용병으로 고용했잖아. 나 용병할 몫을 했잖아. 내가 대선 이겼잖아. 됐지. 끝. 그냥 국가를 대한민국을 타자화, 대상화, 사물화 좀 안다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타자성. 여기서 타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상화, 타자화, 타자화, 사물화, 객체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다음 꼭지는 목표가 두 개면 진다. 이게 뭐냐면 최근 이제 그래도 탄핵은 막았잖아. 그래도 200석은 막았잖아. 이렇게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표가 두 개라는 거예요. 총선 승리가 목표고 두 번째 목표가 있어. 이게 먼저 여기 중요해. 아까 얘기했지만 국힘당이 자꾸 거구로 가는 이유는 이념이라는 감옥에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버리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힘당을 이념이라는 감옥에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서 탈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중도로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인질범한테 잡힌 거야. 인질범이 누구냐? 정광훈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정광훈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절반의 승리. 목표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국힘당의 승리. 두 번째 목표는 국힘당을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힘당이 힘을 못 쓰게 밟아버린 거죠. 한동훈 날라갔고 이제 국힘당은 정광훈한테 의존해야지. 어쩔 거야. 한동훈도 없고 홍준표도 안 되고 이준석도 없고 유성민도 없고 이제 정광훈 형님 살려주세요. 이제 국힘당은 나한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광훈이야. 나한테 빌어. 내가 국힘당의 구세주야.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그 선거는 집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지. 뭐 지고도 이겼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개소리하면 그 나라는 진다. 일본이 이 전쟁할 때 이 무다구치를 했냐가 버마 왜 쳐들어갔냐고. 아니 버마에서 인도를 왜 쳐들어갔냐고. 인팔 전선. 어차피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졌어. 그럼 뭘 해야 될까? 두 번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을 제압하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인도를 일본 편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인도 독립군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을 친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팔 작전이 무리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도 독립군하고 악수를 해야 돼. 그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도와줬다. 10억 인도. 그래서 10억 인도를 일바로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100년까지 우려먹는다. 실제로 지금 그거 먹히고 있어요. 지금 인도 사람 일본 좋아해요. 인도 사람은 왜 일본을 좋아할까? 자동차도 우측 통행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본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팔작전. 졌지만 일본과 인도와 외교를 했으니까 절반은 이겼다. 그럼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그 정당은 무조건 집니다. 그런 나라는 무조건 져요. 절대 우리는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안 된다. 목표는 한 개.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하지. 졌지만 그래도 인도가 우리 편이 되었으니까 좋다. 10만 명이 인팔 전선에서 버마 정글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인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감동을 더하니. 와, 인도 10억 인도가 눈물을 흘렸어. 일본 주 일본 거고. 좋아 좋아. 이런 이상한 두 번째 목표가 있으면 막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힘당의 첫 번째 목표는 총선을 이기는 것. 두 번째 목표는 경상도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 사람들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박살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두 번째 목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조국의 명함. 보수가 결집했지만 상대방 힘의 최대치를 끌어내야 돼요. 도박판에서 타자는 일단 상대가 갖고 있는 판돈을 다 끌어내야 돼요. 저 양반 일단 현찰 다 끌어내고 은행 계좌 다 끌어내고 주식 다 끌어내고 부동산 다 끌어내고 갖고 있는 저 양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일단 판돈을 끌어내야 뒤탈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논팔아올 테니까 복수전 하자. 이렇게 자꾸 이제 꼬리가 길어진다고 그럼 발표. 도박꾼은 경찰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또 뭐 논팔러 가고 밥팔러 가고 집팔러 가고 마누라 잡히고 이러다가 이제 개판돼가지고 집안에서 두들겨 맞고 경찰한테 꼬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돈 다 끌어내라.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폐를 좀 줘야 돼. 그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이 조국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충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민주당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PK에서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PK 입장에서는 역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난 거죠. 원래 투표하러 안 가려고 그러다가 와 이번에 민주당이 된다며 뒤집어진다며 큰일 났다며 그러니까 막 국힘당이 발악을 해가지고 막 급하게 전화 돌려가지고 제발 투표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매달리는데 찍어줄 수밖에 없지. PK 안에서는 밴드웨건이 국힘당 쪽으로 작용한 거예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밴드웨건이 민주당 쪽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빼면 조국덕을 본 건 많아봤자 10석이에요. 적게 잡으면 5석이에요. 다시 말해, 조국덕이 우리가 다 10석 가져온 거예요. 많이 치면. 왜냐면, 조국이 돌풍을 일으키기 전에 제가 180대 12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국 덕분에 한 10석은 더 가져왔다. 많이 쳐주면 그런 거죠. 근데 좀 뺏긴 것도 있어요. 네. 다음 꼭지는, 국힘당이 사는 길은 없다. 네. 현재 60명이 시청 중입니다. 나쁜 구조에 빠지면, 잘해도 지고, 잘못해도 지고, 오라도 지고, 악해도 지고, 우리는 이 막연하게 착한 행동을 하면 이긴다. 선행을 하면 보답을 받는다. 이건 초등학교 바른생활책에서 하는 얘기고, 요즘 바른생활 교과서 없어졌죠.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덕교과서라고 하나요? 제 초등학교 때는 바른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나쁜 구조에 빠지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노무현은 잘했어요. 근데 이명박한테 깨졌잖아. 왜 그럴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가. 충청과 호남이 힘을 합치면 영남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럼 충청은 호남과 영남을 갈라쳐야 되는데, 갈라치려면 충청에 가서는 와, 호남이 충청을 업신여긴다. 그리고 호남에 가서는 충청 사람들이 호남을 업신여긴다. 니들 빙다리 핫바지냐. 이런 말을 해야 충청도 사람이 확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왜 호남한테 지냐. 호남 사람 우리가 왜 충청한테 밀리냐. 쪽수가 많은데.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 호남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호남 사람이 많다고. 안 먹혀요. 충청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세종시를 통과하지 않고 호남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양쪽 다 이겼어. 윈윈이라고.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갈라치기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럼 국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힘이 사는 방법은 미국 방법. 미국 민주당이 남북전쟁에 깨지고 50년 동안 직구를 못하다가 50년 만에 직구를 한 거예요. 그 왜 직구를 했냐. 그때 공화당이 기고만장해서 개판 쳤어요. 근데 공화당이 엄청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남북전쟁 이기고 서부에서 인디안 다 때려 죽이고 거의 이 방임정치, 무법자,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카우보이들 말 타고 다니고 총질하고 그게 그랜트 장군 때예요.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 되고 뭘 했냐면 술을 마셨어요. 오늘 또 술을 마시고 내일 또 술을 마시고 퇴임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셨어. 8년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개판돼가지고 특히 이제 경제대공황 때 공화당이 그래 잘됐다. 남부 것들 남부 민주당 놈들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하고 밟아버린 거죠. 남부는 경제대공황에 굶어 죽고 있는데 양키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제국주의에 빠져있어. 그 당시 공화당은 제국주의야.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고 우리는 필리핀을 먹어야 돼. 이런 짓 하고 있어. 하와이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푸에르토리코도 먹고 알래스카도 먹고 제국주의 하느라 이 남부를 방치해버린 거죠. 공화당이 워낙 이 삽질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지갑을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전쟁에 지고 민주당이 반성했냐?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남북전쟁에 대패한 민주당이 반성을 했을까? 안 했어요. 왜냐? 아까 두 번째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양키를 이기고 미국 전체를 장악하는 건데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남북만이라도 먹자. 그럼 어떻게 인종차별, 흑인차별, 노예차별. 남부는 흑인 해방됐지만 사실상 노예제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국힘당이 딱 그래요. 딱 우리는 경상도만 먹자. 어차피 경상도가 우리나라 안에서 쪽수가 많다. 경상도가 우리나라의 이 3할이에요, 3할. 그러니까 30%만 먹자. 경상도 말로는 이 오분숭케 먹자. 속닥하게 먹자. 그래서 경상도만 잡아먹는 데서 쾌감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호남은 이 민주당 선거지면 완전히 박살나버린 수가 있어요. 노무현 때처럼 국힘은 아무리 저도 100석인데 민주당 지면 80석 이하로 떨어져요. 국힘당은 저도 108석이 남는데 민주당은 지면 70석, 60석이 되기 때문에 지면 안 된다. 민주당 무조건 이겨야 되고 국힘당은 저도 100석이다. 이런 게 있죠. 저 지금 국힘당은 남북전쟁에 패배한 미국 민주당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50년 후에 집권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딱 그렇게 안 되겠지만 또 민주당이 삽질해서 국힘당이 한 번씩 간헐적으로 승리하겠지만 구조가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미국만큼 크지 않지만 만약 우리나라 땅덩이가 미국만큼 크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곡지는 여당이 참패한 진짜 이유. 진짜 이유는 종편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중량은 이게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대칭이 이게 즉각 나타나야 되는데 한참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레방아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고 물레는 돌고 방아는 위아래로 상하운동을 한다고. 이 직선운동이야. 방아가 쿵쿵 찍는 게 이게 직선운동이잖아. 근데 물레는 도는데 이건 회전운동이에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면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바퀴 돌아야 이게 한번 쿵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계속 뱅뱅뱅뱅 도니까 이것도 계속 쿵쿵쿵쿵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이게 안 움직여. 특히 통방아 그래요. 통방아는 거의 물이 꽉 찰 때까지 안 움직여. 통방아는 한참 있다가 갑자기 한번 쿵 하고 또 한참 있다가 한 30초 지나야 한번 쿵 간다고. 그동안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뭐냐면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2년 동안 삽질한 게 누적이 돼 있다가 이게 2년에 한꺼번에 총선 때 빵 터진다고. 2년 동안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 때는 뭐 촛불하고 막 떠들었는데 이번에는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어도 조용하네. 얘들도 지쳤는가 보다. 박근혜 때는 완전히 난리 부르스 치고 막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졌는데 와, 이번에는 이태원에 159명이 죽어도 가만히 있네. 얘들도 이제 아스팔트 애들도 지쳤다.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가 이 한창 그 아스팔트 할 때 그 보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 이슬기 애들이 했어요. 이슬기 애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그랬다고. 근데 박근혜가 그 정당을 해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사파 정당이 해산돼버려가지고 통합진보당인가? 그 주사파 정당이 해산돼버려서 아스팔트 운동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만큼 안 돼. 그래서 아스팔트 형님들이 이번에 진보당이 가 있어요. 이번에 진보당이 새색이 나왔기 때문에 아스팔트 형님들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 아스팔트 형님들이 세력이 죽어가지고 지금 이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세월호 10주기죠. 조용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쟤들도 이제 기운 빠졌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레가 있고 방아가 있는데 물레는 뱅뱅 돌지만 방아는 간헐적으로 도는데 이 차이를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물레와 방아가 대칭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물레 안에서의 대칭은 알죠. 방아 안에서의 대칭도 알아. 근데 물레와 방아의 대칭을 모르는 거예요. 상부구조, 하부구조의 대칭. 시간이 타이밍이 중요할 뿐 언제 터져도 그건 터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레가 에너지를 비축시켜놓으면 그 에너지는 방아를 통해서 터지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터지기 때문에 국힘당이 집단적으로 집단사고에 빠져서 착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지재리님 반갑습니다. 현재 이런 3명이 시청입니다. 다음은 조롱과 경멸 혐오의 윤석열. 이게 뭐냐면 YS나 박근혜는 그래도 그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멸을 안 했어. 단지 비웃었을 뿐이지. 근데 전두환은 국민 조롱감이라는 거. 전 국민이 전두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국민이 전두환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S나 박근혜는 나라를 망치고 비참하게 쫓겨가긴 했지만 개박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멸을 받고 혐오받고 조롱받지는 않는데 전두환은 완전히 욕받이가 됐다. 국민 욕받이가 됐다. 왜 그럴까? 군인이 나서는 군인.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검사지 아직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윤석열은 자기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도 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인데 여당 참패에 왜 내 책임이냐. 여당 참패한 것은 니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정을 들켜버려요.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당에 애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윤석열에 애정이 없어요. 이자서민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당 가 있죠. 왜 이자서민은 국힘당에 있다가 정의당 갔을까? 태영호 조금 있으면 이제 정의당 갈 거예요. 인정한 이 양반도 정의당 예약해놨어. 이자수임이는 국힘당이 잘려서 정의당 갔고 태영호도 국힘당이 잘려서 정의당 가고 예약 인정하는 4년 후에 정의당 가고 이 세 놈은 다 정의당 갈 놈이야. 물론 정의당이 망했기 때문에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임은 왜 정의당 갔냐고. 인정이 없는 거예요. 인맥이 없어. 이자세미는 국힘당에서 금배치 달았지만 그 국힘당 사람하고 이렇게 융화가 안 되고 겉돌았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국힘당 의원 했지 실제로 국힘당이 아니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윤자세민이야. 윤석열도 조금 있다가 이제 대통령 물러나서 정의당 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은 이 상김씨가 갈등을 서로 대결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먹은 것이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먹은 거죠. 문재인은 반칙을 못하는 게 약점이고 국힘당은 대선 후보가 없는 게 약점인데 이 두 진영이 다 약점이 있어. 이쪽의 약점을 이용하고 이쪽의 약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이용해서 윤석열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도박판에 자기 패가 나빠도 상대방 패가 더 나쁘면 그 약점을 추궁해서 먹는 거죠. 뭐냐면 문재인이 윤석열 짜리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자르고도 대선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문재인 지지율이 높은데 그렇다고 윤석열 자른다는 것은 올인을 한다는 건데 지금 그 당시 야당 대선 후보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뭐 올인이냐고. 아직 올인할 타이밍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당시 추미애는 왜 문재인이 윤석열 안 잘랐나 이러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올인할 타이밍이 아니야. 도박 고수들이 이걸 잘 이용해요. 저 양반들이 나보다 좋은 패를 갖고 있지만 나는 개패고 저 양반은 보통 패인데 내가 블러핑을 치면 저 양반이 올인을 할 것인가. 올인을 안 한다. 그럼 계속 블러핑을 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이 패를 꺾어버린 거죠. 문재인이 그 당시 올인해서 윤석열 잘라서 어떻겠을까? 욕먹었어, 욕먹었어. 그냥 윤석열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때 문재인이 무리해서 윤석열 잘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졌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은 깨끗한 사람인 줄 아는데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잘랐다. 이게 말이 되냐? 문제는 양심 바른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양심을 어기고 자기 부하를 자르냐 이렇게 치고 나오면 문재인이 올인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 당시 올인할 타이밍이 아니었어. 추미애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제가 봐도 그 당시 객관적으로 문재인이 윤석열 자르는데 올인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올인하려면 내가 궁지에 몰려야 돼. 근데 그 당시 윤석열은 궁지에 안 몰렸어. 궁지에 몰리지 않는데 어떻게 올인을 하냐고. 근데 올인을 안 하고는 윤석열 자를 방법이 없었어. 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먹은 거예요. 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은 팽 됩니다. 토사구 팽. 네, 다음 곡지는 한동훈이 뭘 잘못했냐. 자꾸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면 그럼 이재명은 잘해서 선거 이기냐. 이재명은 뭘 잘해서 선거 이기냐고. 이재명이 잘해서 선거 이긴 게 아니고 이길만 해서 이긴 거예요. 2년 동안 물레방아가 돌았다는 거죠. 2년 동안 물레방아가 돌았기 때문에 방아가면 쿵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이야기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가 승리할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독업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데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절겨라.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아 우리는 피할 수 없어 절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러닝메이트로 젊은 흑인 여성 아시아계를 뽑았어요. 흑인인데 여성이고 젊은 사람이고 아시아계예요. 바이든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뽑아야 되고 바이든은 남자죠. 그러니까 여자를 뽑아야 되고 바이든은 백인이죠. 그러니까 흑인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아시아계를 또 안 뽑아주면 안 돼. 그래서 혼혈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아시아계도 아니고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검사면 저쪽은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정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라고. 정상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하든가 국무총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유승민을 하든가. 왜냐하면 유승민은 윤석이라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잖아. 반대편에 있다고. 근데 반대편에서 양쪽에서 건물을 당겨야지. 한쪽에서 건물을 당기면 물고기 다 도망가 버리지. 갇히냐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양쪽에서 망치와 모루. 이쪽은 망치, 이쪽은 모루. 양쪽에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유승민, 이쪽은 윤석열, 이쪽은 이준석, 이쪽은 윤석열. 이렇게 가야지. 이쪽이 윤석열인데 이쪽이 한동훈. 한쪽에서 건물을 당기면 안 잡히는 거지. 이건 어린애도 알아. 그러니까 한동훈 잘못한 게 아니고 이번 선거는 지역 대결이었고 쪽수에서 밀린 거죠. 5% 얘기했는데 그 5% 차이가 뭐냐? 쪽수 차이, 쪽수 차이. 호남에다 충청을 더하면 영남에다 강원을 더한 숫자보다 5%가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냐? 쪽수로 이겼다는 것은 정계 개편 없이 국힘이 이길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수도권 인구 집중, 소선거구제, 요 제도 자체가 국힘당에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 없이 국힘이 총선 이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계 개편할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벌써 했지. 정계 개편하려고 하면 그 경상도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강큰 국힘당 정치는 없다. 네, 다음 곡지는 노무현을 죽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념이라는 것은 체갈을 물리고 곱비를 채우고 정치인을 잡아가두는 엄죽달싹 못하게 인질로 잡는 수단이라는 거죠. 물론 이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교육을 해야 된다. 프랑스 혁명. 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토지개혁도 지나갔고 국민교육도 지나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의무교육 다 하고 있으니까 이념 드라이브를 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지금 이념 할 때가 아니야. 그럼 토지계획 할 때 유교 때 이야기라고.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일본 문화 반대, 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이게 누가 이득을 보냐고. 원전 폐기장 반대. 아무 이득이 없어요. 원전 폐기장, 방패장 반대해서 호남이 어떤 이득을 봤습니까? 없어요. 이득을 본 게 없어. 그냥 국가 세금을 경주에 갖다 준다. 그럼 경주 사람 이득을 보고 또 실제 경주 시내 사람은 이득을 못 봤어요. 경주 그것 방패장에서 이득 본 사람이 몇 명 없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행동을 왜 할까? 정치인을 목에 족쇄를 채워서 가두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남이 방패장을 반대한 것은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을 가둬버리려는 거예요. 영화 큐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화 큐브에 보면 이 짓을 왜 하지? 왜 이런 짓을 할까? 아, 그거야. 시설을 지었으니까 하지. 시설이 있는데 그걸 놀리냐? 그럼 시설을 왜 지었냐? 예산이 나왔으니까 하지. 예산 나왔는데 시설을 안 짓냐? 예산이 왜 나왔냐? 그게 공무원들 다 그렇잖아. 공무원들 예산 남기면 욕먹어. 공무원들 예산 남기면 다음에도 예산 적게 줘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70%만 쓰고 30% 남겼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이 30% 삭감된다고. 그 공무원은 예산 남기면 안 돼. 이게 다 알잖아. 그 영화 큐브에 나오는 얘기. 지금 딱 그렇게 된 거라고요. 공무원 행동을 한 거지. 그 당시 이 영화인들이 막 영화시장 개방 반대, 뭐 일본 문화 반대, 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원전 폐기장 반대, 반대할 수 있는 건 다 반대,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대연정도 반대. 왜 했을까? 노무현 목에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의리가 없기 때문에. 의리가 없으니까 이념이라는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죠. 의리가 있으면 이념 필요가 없어. 그냥 의리가 이념이라고. 근데 중도 정치를 하려면 배신을 하면 안 돼. 배신을 하지 않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돼. 근데 의리가 없으니까 이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고. 이념이라는 게 뭐냐. 의리가 없는 놈들이 의리 없는 데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놈들이 손톱을 걸쓰는 게 이게 이념이야. 계속 윤석열은 손톱을 서 있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은 이념 탈행. 이념이 중요해. 이거 뭐냐. 의리가 없는 데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벌이라고. 네, 현재 81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지는 윤석열은 물러나는 게 맞다. 공약을 해서 당선됐는데 공약을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5년 내내 여소야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일본과 같이 내각 불신임 상황이라는 거. 내각 불신이면 국회 해산 총선 다시 해야 돼. 일본은 총리를 다시 뽑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단임제의 그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단임제의 폐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단임제를 하니까 여소야대가 돼서 5년 내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다. 공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잖아. 그럼 제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대통령을 해산해야 돼. 지금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버려서 공약을 못 지키게 됐으면 대통령을 해산해야 되는 거야. 청와대를 해산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물러나는 게 맞다. 야당은 윤석열한테 협력하고 싶어도 협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국민이 협력하지 마라 그러잖아. 국민이 하지 말았는데 왜 협력을 하냐고. 그러니까 야당은 협력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여당은 공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면 청와대 해산. 네. 다음 곡지는 이준석이 재주는 있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 말은 잘하는데 이런 내가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홍준표는 원래 민주당 가려고 그랬어요.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민주당이 좀 떠보려고 했는데 전두환이 너 여당에 들어가 해가지고 공무원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민정당이죠. 민정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준석은 왜 국힘당이냐. 박근혜가 집어넣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박근혜가 넌 어린애니까 어른이 시킨 대로 해. 근데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크지 못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자기한테 좋은 흐름이 오면 거기에 편승하겠다는 그런데 절대 그 흐름이 안 와요. 그 흐름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지갑 주우려면 절대 지갑을 못 주워요. 노무현이 이제 지갑 주웠다고 생각하고 나도 지갑 주워야지 김건태,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나도 이제 노무현 흉내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야 노무현도 지갑 주웠는데 나도 지갑 주워야지 이러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노무현 이후에 지갑 주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곡지는 신율의 거짓말. 선거는 기본판이 결정하고 그 다음은 구도가 결정한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 신율이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근데 기본판은 여당과 야당의 이념 대결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보수다가 나는 진보다보다 5%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기본판은 보수가 유리하다. 그러면 국힘이 유리하다. 다음은 구도가 결정하는데 구도는 뭐냐.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인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국힘이 이기게 됐다. 와 이거 완전 기상천외한 기똥찬 논리. 기똥찬 논리. 야, 이런 초등 논리가 맞을 리가 없죠. 기본판은 지역주의예요. 한국의 정치의 기본판이 지역주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 모르고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이 또라이 또라이 개또라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판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는 카스트예요. 인도의 모든 총선은 카스트가 결정한다. 트리키에는 무슬림이에요. 트리키에 모든 것은 무슬림이 결정한다. 다 그런 그 일본 농촌표 기본판은 농촌, 무슬림, 카스트 이런 걸로 정해지는 거지. 뭔 다른 나라 어디 어느 나라 이념에 따라서 기본판이 정해지냐고. 없잖아.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럼 구도는 뭐냐. 구도는 정권 심판이죠. 왜냐면 이 총선이라고. 대선이라면 한동훈이 대선 후보라면 개인의 인기로 어떻게 응겨볼 수가 있는데 이건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에요. 총선은 당연히 여당 심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대선 직후에 총선을 하면 여당이 이겨요. 이명박 아니야. 다음 대선 직전에 총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대선에 당선되는 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 아니면 대선 직후에 총선을 하면 무조건 그 대선하고 연관계라 그러죠. 대선하고 연결된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이명박이 총선을 두 번 다 이긴 거예요. 이명박이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대선 날짜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대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대선이 3년 후에 있어요. 그 3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무슨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번 구도는 정권 심판이고 정권 심판은 뭐냐면 권력이란 말에 권인 저울추인데 저울추를 누가 갖고 있냐고. 저울추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예요. 그냥 심판이 윤석열인데 윤석열 심판을 이상하게 보고 엉터리 심판을 보니까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 그러고 심판끼리 담합해서 이번엔 볼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그러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조중동을 심판하고 종편을 심판하고 검찰을 심판한 거예요. 이놈들이 전부 한통 속이 돼가지고 특정 정당을 편들고 있다고. 언론은 공정해야 되는데 모든 언론이 조중동을, 아니, 국힘당을 편들고 한경호는 정의당을 편들고 있는데 정의당은 영석이에요, 영석. 어석이 영석인데 영석을 편든다는 것은 사실상 국힘당을 편드는 거죠. 국힘당을 편드는데 노골적으로 편들지 못하니까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명도 늘 국힘당만 찍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찍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국민당 찍는 사람이 정의당 찍는다 그럴까? 한경호 행동이 딱 그런 행동이에요. 한경호는 솔직하게 말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성한종 같은 개새끼가 아직도 거기에 밥비를 먹고 있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93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